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요 12월에 코스피 200이 이제 315에서 320 요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요. 원래는 좀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1개월 동안 가져가면서 추이를 지켜봤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요 335 부근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요 청산을 한 상세한 이유는 제가 요 칼럼으로 네 가지 정도 설명을 해두었는데 고정 댓글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전히 조금 긴 시계로 보면 저는 탄핵 정국이 가라앉고 대선 주기가 돌아옴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잠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취임에 따른 불확실성도 가중될 수 있고 또 10년물 금리가 4.7% 넘어가면 위험 조짐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지션 현금화를 뭐 매수든 숏 포지션이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인 입장에서 왜 코스피 밸류업이 생존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주가 지수도 좋지 않은데 미국은 나 홀로 경기도 좋고 미국의 S&P 나스닥 주가 지수도 홀홀 단신 상승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정책의 무게추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의 컨텍스트가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금융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경기가 좋으니 주가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주가가 좋으니 경기가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순환고리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계소득이 기업의 투자로 흘러간 양상은 크게 예금이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기업으로 대출되는 간접금융과 예금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되는 직접금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직접금융이 훨씬 더 잘 발달되고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401k나 IRA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상당수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나 연기금이 본인들의 노후와 수익률을 위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국가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스스로 미래에 아웃퍼포멀 유망사업, 팔란티어, 아마존, 엔비디아 등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국가의 자본이 시장 논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은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시스템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금융이 발달한 국가는 거의 언제나 정부가 은행을 통해 경제를 통제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냐? 직접금융이 무조건 우월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처럼 불모지에서 반도체, 조선업과 같이 헤비한 자본투자가 필요한 중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간접금융이 더 안정적으로 대규모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줬던 측면이 큽니다. 20세기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도 그렇게 탄생했죠. 문제는 21세기 들어서는 이 모델이 더 이상 작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간접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가장 경쟁력과 성장성이 있는 섹터로 자본이 배분되기보다는 정부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자본 배분 과정에 얽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건설이었고 정부는 이를 재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각 재벌들은 산하에 건설사를 두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축적된 자본으로 다른 계열사의 자금 조달도 용이하게 가져갔죠. 그래도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본인의 배만 불리고 부패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처럼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들이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났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20년간 우리가 생각해보면 글로벌하게 창출된 거의 대부분의 부는 철강업, 조선업 등의 중공업보다는 IT, 뭐 빅테크 등 대규모 자본 투자가 비교적 덜 필요한 서비스업에서 창출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AI 산업도 지표 값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최근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국가의 자본이 신성장 사업으로 흘러들고 스타트업과 새로운 혁신의 시도로 흘러들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거의 모멘텀으로 건설업,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좀 흐르다 보니까 국가의 성장 동력이 지금 부동산에 좀 고여서 점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코스피에 대한 밸류업 정책은 지금 동맥 경화처럼 막혀있는 이 어떤 자본 투자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뚫기 위한 국가 생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그 자본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다행이긴 하지만 금융에 기반한 국가 모델은 어느 정도 부유한 소국에서 가능한 모델이고 대한민국은 자체 산업적인 경쟁력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코스피는 버리고 해외에 투자하고 한국 기업들도 한국 공장 철수하고 미국에다 공장 짓고 이런 기조를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원화 가치도 구조적으로 계속 약해지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국가적인 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부디 밸류업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서 직접 금융의 기반도 잘 마련을 하고 사업가들도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대한민국에 일자리를 많이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황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포지션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취임과 1월 FOMC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불확실성의 주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포지션을 줄이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이 그 해소되는 전후를 둘러싸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 불확실성을 앞두고 큰 베팅을 한 사람들은 변동성 속에서 못 버티고 뭐 마진콜을 당하거나 하면서 그 변동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앞두고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이 불확실성 이전에 베팅한 것보다 더 나은 가격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항상 그런 케이스가 나타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에 주식이 폭등한다거나 해서 버스를 놓친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롱을 잡았다가 숏을 잡았다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의 주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벨리펠로 3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펠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영상으로 며칠 전에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6가지 훈련 과정 거의 1, 2년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초 일회성 등록비는 적지 않지만 이번 3기까지는 그 이후에 이용료 측면에서 라이트 기능뿐만 아니라 펠로 기능 전부를 다 포괄해도 이제 월 25,000원 수준으로 요 개인 투자를 위한 거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개인 투자용 블룸버그를 쭉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25,000원마저도 이런 대회 수상 등으로 면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테크를 위한 정말 좋은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저희가 정보 달아두도록 하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